제 36장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여섯 가지 길. 시간, 1948년 8월 23일. 장소, 고령. 하나님은 복음을 사람 앞에 두셨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몇 가지 길을 따라 복음을 사람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이 몇 가지 길로서 죄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복음 전하는 길과 하나님이 쓰신 복음 전파자들이 사용한 길을 약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복음 전하는 길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여섯 가지 길을 보기로 합시다.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과 장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당신에게 한 가지 길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은 당신 개인과 서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거나 몇 가지 길을 선택해도 그 가운데 하나를 주된 길로 삼아야 하고 기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지방에 가서 그 지방의 상황을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섯 가지 길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길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적극적인 길에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면은 죄에 관하여, 형벌에 관하여, 세상에 관하여이며 적극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살아있는 믿음에 관하여입니다. 우리는 먼저 소극적인 세 방면을 보기로 합시다. 죄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죄의 가증함과 죄의 혐오스러움에 대하여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에게 죄악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며 또한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던 한 가지 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이 길은 죄의 가증함과 중점을 두고 말하며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자책하게 하며 죄를 인하여 자기를 책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길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하며 죄에 대한 비피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체계가 있어야 하며 특기가 있어야 하며 한 가지 길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하며 죄의 느낌을 갖게 해야 하며 죄의 더러움을 보게 해야 하며 죄의 압력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죄라는 명사를 말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하며 죄의 가증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각양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죄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당신의 길 역시 옳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책망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느낌을 갖게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먼저 죄의 고통스러운 체험이 있어야 하며 먼저 죄를 자백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깊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시에 생각을 하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든 이야기를 찾든 이 방면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망을 갖게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하며 이럴 때 당신이 메시지를 전하면 참으로 죄의 가증함과 죄의 두려움을 사람 앞에 둘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보기만 해도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벌에 관하여 사람이 일단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여전히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하며 형벌은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들은 불못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역시 지옥의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불신자가 죽은 후에 음부의 화염 안에서 고통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오늘날 음부의 불이 있으며 불신자가 죽으면 즉시 음부의 불 속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 그리고 불못에 대하여 충분히 분명하게 기록되었으며 조금도 모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개개인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벌에 관하여 전하기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본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형벌의 두려움을 알았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형벌의 두려움을 깨닫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가증함을 전하여 사람들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며 어떤 사람은 지옥의 두려움을 전하여 역시 사람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이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하여 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떨게 합니다. 마치 피니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이 예배당의 기둥을 붙잡고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만을 바랐던 것과 같습니다. 피니는 전적으로 형벌의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물건의 어떤 부분을 뜯고자 한다면 반드시 얇고 날카롭고 가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러합니다. 전적으로 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완전하게 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완전하게 관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관통하고자 한다면 결과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전적으로 형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관하여 무엇이 세상입니까? 죄악의 쾌락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한 죄 중의 즐거움은 바로 세상으로 예표된 애굽이 주는 누림을 가리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세상의 쾌락과 누림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말할 때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세상을 얻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사람이 무엇으로도 생명과 바꿀 수 없음을 보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주 예수님이 하신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모든 양식과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 큰 창고를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 다시 목마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이 마르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사람이 세상에서 한번 만족을 얻었다 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허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당신으로 하여금 다음번에 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세상의 물은 영원히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지만 결과적으로 음부의 불 속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실로 공허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공허함에 대해 말할 때 전도서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세상이 실로 공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 공허한 나날을 보내는 것은 가장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주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다른 물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이 물은 생수로서 사람 안에 들어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속에서 만족을 얻으면 자연히 밖에 요구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본래 공허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을 생명의 생수로 얻으면 속의 공허와 갈증의 느낌이 즉시 변하여 만족과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그들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들에게 세상 즐거움이 필요 없게 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쁜 사람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또 한 명을 선택하고 그 한 명을 선택하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하나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또 선택해도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생 가운데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남편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장 강한 표시입니다. 그녀는 한 남편에게 시집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자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달아 다섯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주님이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는 누림은 몇 분간 지속될 뿐 진정하고 영구한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에 즐거운 사람이 없으며 만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들로 말하자면 남편이 가장 견고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도 여전히 만족시킬 수 없으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과 복락을 누리는 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목마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주님을 소유하면 속에 만족이 있게 되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만일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만일 당신으로 한 가지 길을 사용하게 하셨다면 당신은 응당 이 한 가지 길을 존중해야 하며 이 길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 하며 이 길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합당한 길을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결코 당신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길에 시간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배우는가에 있지 않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의 특성에 따라 발전시켜야 하며 개개인에게 다 자기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몸의 길을 가시며 만일 우리 개개인이 다 동역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일이며 개인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일 뿐이므로 각 사람은 다 자기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복음의 특징들을 함께 모을 때 완전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어서 우리는 적극적인 세 방면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소극적인 세 가지 방면에 관하여 전할 때는 조금만 만져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느낌을 갖게 하면 됩니다. 적극적 방면에서는 당신은 계속하여 만질 수 있습니다. 죄와 형벌과 세상에 관하여는 다만 조금만 만지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죄인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다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길 원치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자기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어려운 일로 여기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지의 여부를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으며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간구하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은 기꺼이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원하시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는 원합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당신도 원합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큰 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죄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은 원합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찍부터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로 그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탕자가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친이 탕자를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탕자가 멀리서 시간을 낭비할 때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궁리했고 어떤 말로 그의 아버지를 감동시킬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사랑임을 몰랐으며 아버지가 일찍이 거기서 주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리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교리를 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해지시도록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케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엄하고 두렵고 마음이 굳은 분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친히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말씀하시며 또 너희는 여호와의 달콤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고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한다면 결과는 틀림없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를 만날 때 자연히 다른 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여하튼 반드시 자기에게 하나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수속, 하나님의 길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시하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중시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근거하여 그분의 애호에 근거하여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실 수 없고 반드시 십자가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제안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혹은 그분의 기호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가 있어서 사람이 일단 십자가의 구원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이미 성취된 이상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오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해도 나는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거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복음이며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역사입니다.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의 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롭다함 없이는 부활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안을 보실 때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안이 이미 끝났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칭의에 기초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이상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틀림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길이며 강한 길로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섯 번째 길은 바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한번 만지는 이것을 가리켜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주님께 한번 만져지는 것이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복음을 분명하게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완전하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은 다만 한번 주님을 만지고서 입으로 주여 라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주여 라고 말하기만 해도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바울은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전반부의 시간에는 주님을 비웃었지만 후반부의 시간에는 왠지 모르게 속에서부터 돌이켜져 주님을 만지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연히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비록 복음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지만 단지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입으로 주님을 한번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그다지 분명하게 전할 필요가 없이 다만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해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 중요성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일단 기도하면 분명해집니다. 먼저 복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요점은 다만 당신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구원받은 후에 당신이 그에게 진리를 말해주면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당신은 그가 분명하든지 분명치 않든지 다만 그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특징에 전념하고 온몸이 동역하여 복음을 전함. 성경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여섯 가지 길을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음 전파자들 역시 대체로 이 여섯 가지 길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 전파자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교회 중에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여전히 깊이 추구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은 또한 복음 전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결코 영적인 추구를 구실 삼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추구할수록 깊어지며 복음 역시 전할수록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각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하며 각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복음 전하는 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분명한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에서 더 깊이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의 길의 각 방면에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하며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자신의 주제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지 말고 자기의 특징에 전념해야 하며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특징이 나타날 때 교회의 복음 전파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방면에서 파고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한 길에서 어떤 방면이 열리지 않고 당신이 그 방면의 필요에 부응할 수 없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 한 사람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면 다른 형제로 하여금 돕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동역하기를 배워야 합니다.